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0절 상반부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님께 고한대. 거기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믿음이 자라고 더욱 예수님을 닮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들 올바로 믿고 순종하는 크나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바로 그 천국의 현실을, 천국이 임하고 있는 그 현실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가 보았죠. 오늘 보는 본문에서 이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 즉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지금 이루시면서 이제 천국 확장을 하시는데 이 천국 확장의 일에 제자들을 포함을 시키십니다. 천국 확장의 일, 구약식으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시키십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제 무엇을 합니까? 성막을 짓죠. 즉 여러분과 저를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이제 우리로 무엇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중심을 잊어버리고 교회는 그냥 우리 삶이 따로 있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은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그 일에 지금 부르셔서 참여를 시키시는데 바로 오늘 보는 본문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천국 확장의 일에 참여시키시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열두 제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원한 성전 짓는 일에 참여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현실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9장 1절서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는데 무엇을 하라고 보내시느냐? 거기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앓는 자를 고치게. 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실을 증거하는 거라고 했죠. 마찬가지죠. 즉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열두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하신 일을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증거하는 것.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고 계속 하실 일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 확장하시는 일, 이 일에 사도들을 참여시키시는 겁니다.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예수님의 교회가 이 일에 참여됩니다. 사실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시는 것인데 그 하시는 일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었는데 그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은 좀 좋은 제목이 아니죠. 제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목이 붙은 겁니다. 누가복음, 뭐 사도행전.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의 행전입니다. 예수님의 행전입니다. 즉 하나님의 행전이죠.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더 정확하게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예수님, 즉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런 현실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미리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즉 세례를 주고 제가 그 이제 한국 그 성경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페이스트 해갖고 붙이는데 거기 이렇게 자꾸 침례라고 번역이 된 거를 이렇게 보네요.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이루시고 교회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세 가지를 하라. 여기 나오죠. 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즉 세 가지가 뭐예요? 교회의 표들입니다. 교회 치리, 그게 제자 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는 성례, 그 다음에 말씀. 이렇게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왜? 그 세 가지가 교회의 표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교회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러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땅끝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와 항상 같이 계시는 거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시는 거죠. 그 땅끝까지 가셔서 하시는 일에 백성들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나가서 하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하시는 일에 참여되는 수준에서 하는 거지 지금 예수님은 그냥 멀리 계시고 저희가 나가서 뭘 이루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근데 너무나 은혜스러운 건 뭐냐? 그렇게 모든 걸 이루시는 그 일에 교회를 참여시킨다는 겁니다. 교회를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 세상 전체를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신 분께서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일을 못 하십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예수님 하시는 일에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참여를 시켜주신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복된 현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사용하십니다. 2절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여기 보면 이제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즉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도라는 그 뜻도 몰라요. 한문으로 사도는 내가 뜻을 모르겠는데 영어로 어파소 하면 보내어진 자라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대표하여 나간 자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내어보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 능력과 권세는 교회에게 이제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더 광범위하게 이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모든 일을 성경적으로 할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할 때만 그렇죠. 즉 교회에 이제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지금 예수님 하시는 그 일에 참여시키시는 그 현실이 지금 조그만 스케어에서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영광의 일, 천국을 확장하는 일, 영원한 성전 지으시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보내지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그 일에 참여되는 그 현실은 사실 더 광범위한 거죠.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삶에 참여하라고 계속 하시는데 저희가 자꾸 거절을 하는 거죠. 즉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던 예수님 삶에 이 제자들이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이죠. 즉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에 그들을 반겨주는 집을 마련해 주십니다. 어떤 곳에는 없고 어떤 곳에는 있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 그렇게 반겨주는 집을 마련해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벌써 선택된 백성들을 그 곳곳에 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유하다가 그 집에서 떠나라. 즉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라 이 말입니다. 뭐 이 집에 가서 이런 대접받고 또 다른 집 찾아서 또 대접받고 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고 한 군데 머무르고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떠나라. 반겨주는 집이 많이 찾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저희가 또 한번 볼 텐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빌었다 이 말이죠.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쓰여 있습니다. 여기 일꾼이 그 싹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 목사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가면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서 성전에서 일하시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먹고 살았듯이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즉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이제 싹스를 받아 먹고 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 원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조그만 교회같이 그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베푼다. 그러면 그걸 먹고 사는. 그동안 그렇게 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가라. 지금 이런 식입니다. 나중에 제자들로 이 사건을 기억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래서 목사가 지금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먹을까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알아서 챙겨주는 거고, 저의 모든 초점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죠. 그래서 교회에서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래야 걱정을 안 하고 살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할 일을 할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 원리예요. 뭐 내가 목사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 현실을. 너희들도 가서 이제 그런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왜? 나의 백성들이 다 챙겨줄 테니까. 너는 지금 보내신 그 일, 즉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에 충실하라. 지금 이런 말입니다. 뭐, 이, 저, 복음서에는 좀 쓰여진 게좀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쓴 것과 좀 다른 스타일로 쓰여져서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털으라 이거죠.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을 영접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영접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11절, 12절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런 지방이죠. 즉, 이렇게 털어버려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여기에 의미가 뭡니까? 한 군데 더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즉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올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즉 그것이 이 신발이나 옷에 이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가는 그 행동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받아들일 경우에 저희는 책임을 다했고 이제 심판이 그에게 내려지는 것을 증거하는 의미로 그렇게 먼지를 털고 떠나는 겁니다.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증거하고 떠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현실이, 즉 제자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쫓겨나는데 털어버리고 기쁨이 충만하여 또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백성은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그게 뭐 한두 번 한 걸로 결정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증거됩니까?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냐 아니냐는 구약 때처럼 유대인으로 태어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냐로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그 현실이 지금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제 기독교인이요. 안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즉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뭐 남자니 여자니로 나눠지고 뭐 무슨 지파냐 아니면 너는 뭐 성가대를 할래도 어느 지파에 속해야 되고 뭐 구약에는 나눠지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유태인으로 태어나냐 이방인으로 태어나냐. 그러나 이제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모든 것이 나눠지는 거죠.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또 이 본문에서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누가복음 9장을 보면 1절서부터 보게 되면 1절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보내시는데 10절에 오늘 10절 상반부까지 읽었죠. 10절에 그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님께 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에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왜 헤롯 왕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느냐? 이제 이것을 묻게 되죠. 우리가 분명히 지금 제자들이 나갔다 10절에서 돌아오는데 그 중간에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예요? 여기 3장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음을 누가가 알려줬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누군고 헤롯 왕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질문을 여러 번 봤죠. 누구기에 뭐 태풍을 잠잠케 하시는가. 그러면서 이제 9장 20절에 오면은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올바른 대답을 하게끔 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럼 여러분과 저도 지금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퍼블릭 미니스트리 하시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희가 그걸 다 목격하면서 우리도 질문에 대답을 하게끔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읽어드립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 모든 일을 들었다. 뭘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일들. 근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기는커녕 오히려 심히 당황하여 하나이.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즉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며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누가도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쓴 거 아닙니까? 우리로 읽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 데오빌로 그 각하가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게끔 해주려고 쓴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들어도 못 알아듣고 보아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있으나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시오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제자들을 보내고 돌아오는 이야기 사이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목이 베어 죽었다. 뭘 또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즉,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일은 예수님 일에 참여되는 것은 예수님 죽음에도 참여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치러야 하는 값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죽음에 참여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꼭 죽지는 않아도 그 죽음에 조금이나마 참여되는 모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다 죽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뭐 이 세상에서 잡혀서 죽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이나마 그 죽음에 참여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다 죽어요. 예수님도 죽고 제자들도 다 죽습니다. 다 잡혀서 다 죽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 예수님 삶에 죽는 데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한테는 이런 엄청난 복이 안 주어질 그런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조금은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죽는 것까지도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면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제자들의 그 삶을 이제 사도행전이나 보게 되면 그 예수님 삶 그대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전체, 즉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그 모습들을 다 종합하면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저의 삶, 그리고 다른 교인들의 삶, 순교한 삶, 고난을 받은 삶 그런 걸 다 모아보시면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가 받는 참 복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냥 진짜 짜릿짜릿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세례 요한이나 모든 제자들도 가로 유다만 빼놓고 다 죽음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함을 증거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그리고 그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삶을 다 합치면 같은 삶입니다. 예수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들, 보냄을 받은 자들, 즉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들, 그러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대표하고 사는 자들임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쓰여져야 하고 이제 그분 뒤로 이제 없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그 교회도 고난이요. 교회도 죽음입니다. 이러니 참 믿음이 안 주어지면 왜 교회에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도 죽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삶이 우리의 삶인데 그것이 하나님 뜻인데 너무나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제자들이 능력과 권능이 주어져 보내지는 이 내용.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본 제자들이 행한 내용은 바로 교회가 행하여야 하는 것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또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탄의 포로 되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즉 그 안 믿던 사람들 안에 있던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영원히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천국의 영원한 건강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즉 모든 영적 병을 고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하는 일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하는 거. 그러나 이때는 눈에 보이는 수준. 그러나 이제는 영적 수준입니다. 사실 교회가 더 완전한 시대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 때만 해도 우리 시대보다 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완전한 시대에 사시는 거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오히려 구약대를 더 좋아하죠. 뒤로 가면. 왜?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더 좋은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적이라는 그 자체가 세상입니다. 천국에 가면 기적이 없어요. 더 완전한 세상에 가면 기적이라는 것조차 없어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완전한 시대에 더 완전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건강을 백성들에게 주고 즉 영적 병을 다 고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던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성령님이 그 안에 사는 그것도 우리 교회가 전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 여러분과 저도 하고 있는 일이에요. 세상 수준이 이제 아닌 거예요. 더 완전한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저희가 받고 삽니까? 즉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보여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바로 제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하는 영적 일들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더욱 자세하게 보여지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지 않도록 세상과 세상 것들의 욕심을 버리고 미련을 버리고 즉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미련을 버리고 오직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열심히 천국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사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도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 신경을 쓰라.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그런 것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참여하시고 교회로 사람들을 더욱 인도하시며 참여하시고 열심히 돈을 벌어 이 천국 확장의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이제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즉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교회에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하라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 다 그 보내진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천국 확장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천국 확장의 일에 참여되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는 것이고 우리 삶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깨닫는 저희들이 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열심히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성전 짓는 그 일에 더욱더욱 열심히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